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6일 파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이블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을 만나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민구 장관과 르드리앙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한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장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후베이성 중국인민법원이 15일 공판에서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에게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3억 5천 위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또 저우융캉의 부인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저우빈이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텐진시 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가 동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군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될 군함은 일본에 주둔 중인 7함대와 연계해 작전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3함대 태평양 전단은 순항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호와 몬세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될 군함들은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함선들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의 동아시아 전력 증강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자료에 접근했었다고 민주당 측과 보안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비 와서먼 슐츠 하원 의원은 15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날 처음 보도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슐츠 의장은 위원회 전산망이 해커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측으로부터 지난해 여름 초부터 해킹이 의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특히 두 차례의 해킹 사건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스파이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해 이메일과 대화 내용을 모두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 리아 노버스티 통신에 러시아 정부나 기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하지만 러시아 첩보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물론이고 트럼프 후보의 컴퓨터망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영국계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15일 나자딘 자가리 레클리프 씨가 이란 정권을 조용히 전복하려 한 혐의로 체포해 이란 남서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반이슬람,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세계적인 테마 놀이공원 시설인 디즈니랜드 중국 상하이점이 16일에 공식 개장합니다. 상하이 인근 푸동지구에 들어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사와 중국의 상하이 샌디그룹 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미화 55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됐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상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을 한 만화 영화 속 등장인물 혹은 동물들, 아이와 어른 모두의 동심을 자극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디즈니사에서 만들어내는 등장인물의 인형 상품들은 아이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나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개에 35불 가까이에 팔리는 인형들, 중국의 낡은 공장에서 하루 일당 약 7달러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11시간씩 일하고요. 시간당 1200개의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손에 쥘 수 있는 일당은 중국 상하이에 새롭게 문을 여는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매일 동화 속 주인공을 만들지만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화는 너무 먼 곳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함경북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6도, 신의주 18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4도, 함흥은 16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퀸의 노래입니다. Don't Stop Me 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Yeah.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오는 23일 실시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과 귀가 영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데다 유럽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독자 노선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급 유형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의 요이치 일본 도쿄 도지사가 결국 물러나게 됐고요. 각 나라의 국적의 가치는 나라별로 어떻게 다를까? 스위스에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NP가 그 순서를 매겨봤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다음 주에 실시되는군요.
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될지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요 통화 가운데 하나인 영국 파운드의 변동성이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잔류를 바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탈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아서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이 굳어지는 양상이라고 서방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서방 매체들은 최근 5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탈퇴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높다고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14일 공개된 TNS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탈퇴 찬성 지지율이 47%로 잔류를 희망하는 40%를 7%포인트 차이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 의견이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텔레그래프도 같은 날 공개한 조사에서 탈퇴 찬성 응답자가 49%로 48%를 기록한 잔류 여론을 앞섰다면서 지난 4월 선거운동 시작 이래 자사조사에서 탈퇴 의견이 더 높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디언이 하루 앞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탈퇴 여론이 53%로 47%에 머문 잔류 의견을 6%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자, 각 여론조사별로 수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네. 일단 모든 그 여론조사 결과가 탈퇴를 찬성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국민투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브렉시트 여론이 앞으로 국민투표 당일까지 지지세를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퇴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영국 최대 발생 부수의 대중지인 더 선은요, 공개적으로 브렉시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신문은 독자들에게 찬성 쪽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브렉시트는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국이 엑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추진된 배경이 좀 궁금하군요.
네, 유럽 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국민 정서가 이제 근원이 됐습니다.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 체제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어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공약했을 때만 해도 브렉시트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지금 탈퇴 여론이 잔류 의견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압승했던 캐머런 총리가 앞장서서 유럽연합에 잔류해달라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내에서 더 강한 영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잔류파와 탈퇴 투표라는 표의 탈퇴파가 여론을 얻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한 수년 전만 해도 이 브렉시트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평가됐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영국에서 탈퇴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영국 언론들은요,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로 이민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 2004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에 영국에는 이민자가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유럽에나 명예 국가들 사이에 국경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영국인들은 이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부담을 늘렸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다른 유럽이나 국가 출신 취업자는 25만 명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220만 명이 됐는데요. 일단 런던의 주택가격이 지난 4년 동안 45%나 올랐습니다. 영국인들은 이것도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집이 모자란 것이 이유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네, 영국은 유럽연합에 내는 많은 분담금도 탈퇴 찬성파의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영국은 129억 파운드, 미화로 약 183억 달러를 유럽연합에 낸 반면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절반 수준인 60억 파운드, 약 8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 차액인 69억 파운드를 차라리 영국 내 복지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쓴다면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자 유럽연합 탈퇴를 해야 한다라는 측의 쪽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야 된다라고 보는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잔류해야 한다는 세력들도 경제적인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요, 유럽연합 탈퇴 이후 2년간 국내 총생산이 3.6%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영국 내에서 5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도 1.6%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 도쿄 도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군요.
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의 요이치 일본 도쿄 도지사가 오는 21일자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수요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을 했고요.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도지사 선거가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 치러질 전망이라고 일본 NHK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도쿄도는 어떤 곳인지 또 이 지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도쿄도는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가운데 하나로 메이지 시대 이후 사실상 일본의 수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수도 기능을 하는 도쿄 23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마 지역, 이지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는 4년 임기로 투표를 통해 뽑고요. 이 지역 전체 행정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도쿄 도지사가 물러나도록 만든 그 의혹들은 뭡니까?
마스조에 지사는 고액의 해외 출장 경비와 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문제, 또 공금을 사적인 일에 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각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마스조에 지사가 8차례의 해외 출장 비용으로 약 2억 1,300만 엔, 미화로 약 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한 약 1년간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해 온천 휴양지에 있는 별장에 오간 사실이 일본 유력 주간지 주간 문춘 보도로 드러났지만 마스조에 지사 측은 그동안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만 보여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그 비위 사실 가운데서도 공금 유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네. 지난달 초 주간 문춘이 보도한 데 따르면 마스조에 지사는 취임 전 지바에 있는 호텔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약 37만 엔, 미화로 약 3,500달러를 공급해서 지출했는데요. 사실상 가족 여행 숙박비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미술품 구매나 사적인 식사 등의 공금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이 쓴 책을 스스로 사드리는 일에도 공금을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보도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마스조의 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 고액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처리한 과정이 일부 부적절했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꺾지는 못했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후임 도지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네, 마스조의 지사가 이번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의회에서도 이를 수리하면서 2014년 2월 취임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하게 됐는데요. 도지사 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년입니다. 후임 지사 선출을 위한 선거는 도의회 의장이 마스조의 지사의 사의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 신임 도쿄 도지사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일본 NHK는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권 가치를 매겨서 순위로 꼽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NP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이 어디였느냐?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덴마크가 2위였고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이 상위에 올라서 유럽 국가들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시민권의 순위를 매긴 근거는 뭡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내적 요소, 또 국외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시민권 지수를 정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HNP는요, 국내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유엔 인간개발 지수, 그리고 평화와 안정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됐고요. 또 국외적인 요소들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또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수, 이들 나라의 경제력과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유럽 국가들 이외의 순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국이 28위였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30위, 한국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60위에 그쳤고요. 북한은 자료 접근의 한계 등으로 조사 대상 16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두 번째 아내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기소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올랜도 총격 사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모두 끝난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회동한 소식, 마지막으로 미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일요일 미국 동남부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마틴 역시 총격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이었고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혀서 증오범죄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테러로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의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이 총기 난사범 오마르 마틴의 두 번째 아내 누르자히 살만 씨를 조사 중인데요. 검찰이 곧 살만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여성이 범행에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검찰이 살만 씨를 공범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하긴 했습니다. 살만 씨는 또 수사당국에 남편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살만 씨는 남편이 무기를 구입할 때 동행한 일이 있고요. 사건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에도 함께 간 일이 있습니다. 살만 씨는 남편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설득하려 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살만 씨가 아직 정식으로 체포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12일부터 수사당국이 살만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살만 씨가 남편이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살만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 수사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조 바이든 부통령도 범행 동기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추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생적인 테러주의자의 소행이라고 거듭 밝혔죠?
예,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노에 찬 젊은이가 극단주의 영향으로 급진화돼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범인이 외국 테러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이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같이 급진화된 위험한 인물을 미리 색출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열렸는데요. 이를 끝으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워싱턴 DC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8%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21%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달 초에 클린턴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 워싱턴 DC 경선은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던 이 각 당의 예비선거 과정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당초 화요일 선거가 끝난 뒤에 클린턴 후보와 또 샌더스 후보가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만났습니까?
예, 두 후보가 만났고요.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과 선거 자금법 개혁, 또 대학 등록금 문제 등 두 후보가 모두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화요일 클린턴 후보와 회동하기 앞서서 기자들에게 먼저 입장을 밝혔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going to fight as hard as we can to create a Democratic Party which represents the working families and the low income.
샌더스 후보는 미국의 노동자 가정과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오는 7월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원 대회에서 약 1,900명에서 2,000명의 대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샌더스 후보는 말했는데요.
네.
이들은 이 민주당이 부유층과 힘 있는 자들을 맞서 일어나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후보로 남아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아직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앞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약 25%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클린턴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들 젊은 층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이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약 1,9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이 대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두 후보의 대의원 확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AP통신 집계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2,219명, 샌더스 후보는 1,832명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2,383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나 모두 이 숫자에 미치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슈퍼 대의원을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이 2,800명으로 필요한 대의원 수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슈퍼 대의원이라고 하면 그 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의원들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 현직 연방의원과 주지사 등 민주당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슈퍼데이원의 대부분이 일찌감치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줄곧 민주당의 슈퍼데이원 제도를 비판해 왔는데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슈퍼데이원들이 지지 후보를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직 샌더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클린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지난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 클린턴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후보 측은 화요일 회동이 끝난 뒤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쳐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절대 못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같은 날 N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9% 대 42%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약 7%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보다 지지율 격차가 늘어난 건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7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화요일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제정한 망 중립성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대1로 내려진 이날 법원 결정에 망 중립성을 반대하며 무효 소송을 냈던 통신업체들은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소비자 단체들 또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망 중립성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망 중립성이 뭡니까?
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네. 자,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요금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무슨 말인가요?
예,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선 인터넷 회선이 필요한데요. 각 가정에 이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망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신망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있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계망인 페이스북 등이 다 이 콘텐츠 사업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인기를 끄는 콘텐츠에 접속자가 몰리면 과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자, 이때 통신망 업체들은 돈을 더 받고 이들 업체에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콘텐츠 업체가 통신망 업체에 돈을 더 지불한다면 결국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신업체가 돈에 따라 차별이나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망 중립성의 핵심입니다.
네. 자, 소비자를 어찌 보면 보호하는 그런 그렇죠. 규정이군요.
예. 예.
자, 그런데 망 중립성과 관련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지난 2010년에 FCC는 오픈 인터넷 규정이란 걸 제정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열린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망을 위해서 이 망 중립적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예.
자, 그러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이 FCC가 그런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4년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통신업체는 규제 권한이 적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이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자 FCC는 지난해 2월에 오픈 인터넷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통신망 업체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서비스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FCC 규제 권한은 더 크기 때문에 이 망 중립성 규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통신 업체들은 FCC가 인터넷 통신망 업체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서비스로 분류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FCC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오픈 인터넷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의 통신업체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업체들은 망 중립성으로 인해 과부하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또 고속통신망 시설에 투자를 막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네. 자, 통신망 업체들이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예,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자, 오늘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바뀌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교체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오바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성향의 인물을 이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것이고 그러면 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시티의 노래입니다. 디자이너 스카이라인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t feeds the ISIL narrative.
Dash. ISIL's character.
ISIS.
Defeat ISIS.
ISIL. Dash.
The so-called Islamic State.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언론사마다 IS, ISIS 또는 지금 저희처럼 ISIL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불러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일까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는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장악한 뒤에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줄여서 IS인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와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 이들을 ISIS 또는 ISIL이라고 부르는데요. IS라고 하면 마치 이슬람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SIS와 ISIL,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워싱턴에서 소재한 국제문제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중동문제 전문가 사랑 하마사이드 연구원의 도움말 잠시 들어보시죠.
They're the same. It's only the difference in the name, whether in Arabic the area used to be called Sham. Some people call it Levant.
네, ISIS와 ISIL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ISIS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또는 이 시리아 대신에 알샴을 줄인 말이고요. ISIL은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를 줄인 말인데요. 알샴이나 레반트 둘 다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지를 아우르는 고대 시리아 일대를 말합니다. ISIL을 다에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ISIL은 이 다에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다에시 발음이 아랍어로 짓밟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과 비슷해서 자기들을 일개 폭도로 경멸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에시라는 말을 쓰면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ISIL, 그 태동, 배경.
ISIL은 원래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그저 그렇고 그런 범죄 집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9.11 테러 공격을 저지른 후에 중동 지역에는 여러 세포 조직들이 생겼는데요. ISIL도 2003년 알카에다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라크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시리아로 건너가서 반군으로 활동하면서 새를 불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군하면서 그 빈틈을 타서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과 인근 유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일개 알카에다 전당에서 자금력을 갖춘 국제 테러 집단으로 떠올랐습니다.
ISIL의 야만적 행위.
ISIL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건 현지를 취재하던 언론인이나 민간인 할 것 없이 인질로 사로잡고 이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수위를 더해가서 사람을 우리에 넣어놓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잔악함까지 보여주고 있죠. ISIL은 또 수천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장기를 매매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여성과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고 잔인하게 유린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지도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세력이 약화되자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ISIL의 규모.
현재 ISIL에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가담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보기관들은 3만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은 그보다 7, 8배나 더 많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2011년 이후 ISIL에 가담한 외국인의 수를 3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SIL의 해외 테러 공격 실태.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최근 ISIL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공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이후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한 세계 각 지역에서 ISIL과 연계된 테러 공격은 모두 92건에 달합니다. ISIL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격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가 많았고요. 유럽이나 아시아 등지는 ISIL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자생적인 테러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 ISIL과 연계된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한 1,200명에 달했고요. 희생자의 약 절반이 서구인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ISIL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인터넷 같은 곳을 이용한 홍보전, 선전활동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나 오락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이 눈과 귀를 사로잡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 담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이들의 선전활동의 거점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ISIL의 가담자들이 주로 젊은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ISIL은 특히 사회에서 고립된 자생적 위험인물들, 일명 외로운 늑대들을 겨냥해서 ISIL에 가담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번 올랜도 총격 사건도 현재 수사당국은 ISIL에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Today's phrase that I'll teach you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영은 세미에게, Yes, I just got paid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Dinner is on me tonight.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니까 설미는 What? 뭐라고? You'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10 people? 우리 10명 다 저녁을 사준다고?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월급을 벌써 그렇게 써버리면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Today's phrase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인데요.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means that someone will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and they want to spend it quickly. This phrase is used when talking about the reckless spending of money And if someone spends money recklessly, they will never have money for emergencies, right?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돈이 다 타들어간다인데요.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이 영어 표현 burn a hole in one's pocket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our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불에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to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To spend money quickly and recklessly.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트레인이 부른 브루시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은 민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의 민주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2억 8,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들어있는데 이는 몽골의 도로 건설과 보건 향상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정을 현대화할 경우 외국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몽골에서 기업인과 시민사회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몽골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국제개발처를 통해 2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미국은 몽골의 국제사회 참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몽골은 수단과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몽골 군인들은 또 미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과 몽골군은 40개국 200여 명이 참여하는 칸퀘스트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평화유지 활동과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미국은 몽골의 기업인, 학생, 방문객에 대한 입국 사정, 즉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몽골에서 성공적인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양국 관계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몽골은 민주주의를 위해 놀랄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몽골의 이 같은 민주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